주말 뉴스쇼 3부는 한 주간 주요 국제 뉴스 살펴보고요. 김현정의 뉴스쇼 하이라이트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한 주간 지구촌 이모저모 살펴보는 세계는 하나, 국제문제 전문 저널리스트 구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짚어볼 지역은요?
멀리 북쪽의 그린랜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린랜드, 이게 세계 지도 펼쳐보면은 그 캐나다 북동쪽에 있는 넓은 땅이잖아요.
그렇죠. 7일 현지 시간으로 총선이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그린란드의 그 야당인 좌파 정당인데 이누이트 아타카치기, 이름이 좀 어렵죠.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공동체당이 37%를 얻어서 처음으로 제1당이 됐습니다.
예.
이제 그린란드 의회 전체 의석이 31석인데 이 가운데 이 정당이 12석을 얻어서 내각 구성권을 갖게 됐고요. 이 공동체당이라는 정당은 1976년에 결성됐는데, 그러니까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라 그러잖아요. 그 사민주의 성향이고, 또 환경보호, 그 다음에 덴마크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해온 정당입니다. 집권당이 원래 그 전진당, 시오무트라는 정당이 있었는데, 10석을 얻었으니까 뭐 2석 차이네요. 조금 뒤졌습니다.
예, 예.
근데 공동체당이 1당이 되긴 했지만은 과반의 의석을 얻지는 못했기 때문에 아마 연립정부를 구성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이 2당으로 밀려난 전진당도 사실 같은 사민주의 비슷한 성향입니다. 그런 중도좌파 정당이고 그래서 아마 연정 논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린란드의 선거, 총선. 처음 저는 접해보는 소식인 것 같아요. 이번 선거의 주된 이슈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이 승리한 공동체당이라는 당의 그 무치 에어데, 에어데라는 그 당 대표가 이제 겨우 34살이에요.
네.
근데 2007년에 그린란드 의회 최연소 의원이 됐고, 뭐, 그 다음에는 그린란드 뭐, 광물자원, 노동시장 장관 등 강료를 또 지내기도 했어요. 젊은 나이에. 2018년부터 당대표를 하고 있는데, 뭐, 굉장히 인기가 높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린란드 최연소 총리가 될 것 같은데, 이 에어드 대표가 선거 뒤에 승리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 두 가지 핵심 이슈가 있었다. 첫째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건강과 환경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에어데 대표랑 공동체당은 그 다국적 기업들이 그린란드 자원 개발하는 것, 특히 우라늄 개발하는 것에 아주 그 노골적으로 반대를 해왔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 공동체당,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제 덴마크로부터 독립을 주장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린란드는 덴마크 땅이기는 하죠.
그렇죠. 이 북극해 면에 있는데 면적이 뭐 216만 제곱킬로미터. 그 호주랑 남극을 빼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섬으로 유명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덴마크에 속해 있는 자치 지역인데 사실 지리적으로는 그 도입부에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유럽 쪽보다는 이제 캐나다 북동부하고 더 가까워요. 근데 역사적으로는 유럽에 위랑 더 얽혀 있죠. 그래서 17세기부터 덴마크랑 노르웨이가 공동으로 영유권을 가졌었고 1814년 그때부터 덴마크 영토였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1953년 덴마크가 그 헌법에 그린란드는 덴마크 땅이다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예.
근데 1973년에 덴마크가 그 유럽연합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 EEC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그린란드의 자치의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때인데요. 근데 그린란드 사람들은 1982년에 주민투표를 해서 우리는 유럽경제공동체에서 탈퇴하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같은 나라라고 하지만 덴마크랑 다른 길을 걷겠다 이런 뜻을 주민투표로 분명히 한 겁니다. 근데 그때 주민투표를 주도했던 정당이 바로 이 공동체당이에요. 그리고 그 3년 뒤인 1985년에 예고대로 그린란드는 유럽경제공동체에서 탈퇴를 했고요. 79년에 형식적으로 덴마크가 뭐 자치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는 했는데 사실 결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예.
2008년에야 이제 그린란드 사람들 그 역사적인 자치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2009년 6월부터는 거의 뭐 다른 나라나 다름없이 좀 자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외교와 국방 빼고 나머지는 다 자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치안이나 사법이나 뭐 재정, 뭐 항공 모든 것을 다 이제 그린란드만의 그 체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상 덴마크로부터는 벗어나 있네요.
근데 많이 이렇게, 벗어났죠.
예, 근데 예. 이렇게 벗어나도 뭐 경제적으로도 괜찮은 거예요?
아, 아직은 조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해마다 그 덴마크가 한 6천억 원 정도 보조금을 주고 있다고 해요. 근데 자체를 약속했기 때문에 2009년에 약속한 대로 이 보조금 액수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그 그린란드는 가입했지 않지만 어쨌든 소속 국가인 덴마크는 그 유럽연합 회원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유럽연합이 그 역외 지위라는 것을 그린란드에 줬어요. 그래서 또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부러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립을 하지는 못했는데 또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린란드에 갖고 있는 자원이에요. 그 우라늄, 그다음에 희토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누가 어떻게 개발을 해서 이익을 어떻게 쓸 건가. 이게 항상 그린란드 정치의 핵심 이슈가 되는 거죠.
각 선거 때마다 이것이 이제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겠네요.
예. 근데 2020년 기준으로 사실 그린란드 인구가 5만 6천 명 굉장히 작아요. 근데 그 중에 90% 정도가 이 북극권 원주민 이누이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누이트 아니면은 뭐 이누이트와 유럽계 혼혈인데 이제 미래의 독립을 바라는 사람들은 덴마크가 우리 자원을 외국 기업들한테 팔아넘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자원은 결국 미래의 우리 자산으로 이제 독립의 일종의 자금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 이후에 경제적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여기고. 근데 이번에 승리한 공동체당은 독립을 주장해 왔는데 그 패배한 전진당은 자치를 폭넓게 하되 덴마크하고 계속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걸 좀 강조한 입장이었어요. 근데 표심은 이번에 공동체당으로 조금 더 많이 향했네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그린란드의 정치 핵심 이슈가 자원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선거에서 이긴 당의 대표는 우라늄 개발에 반대한다. 이런 슬로건을 갖고 아마 선거에 임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계속 우라늄 개발 놓고는 이전부터도 계속 논란이 많았나 봐요.
논란이 한 10년 넘게 계속되었던 것 같아요. 이 그린란드 남서부에 크바네필드라는 이 광산지대가 있어요. 거기서 자원을 채굴할 수 있게 덴마크 정부가 허가를 했는데
네.
이거를 그린란드 의회가 이 환경 오염을 명분 삼아서 이제 방사능 광물을 채굴하지 못하게 금지시키는 법을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전진단 정부가 2013년에 이 법을 뒤집고 그린란드 미네랄스라는 광산업체에다가 이 크바네필드의 우라늄 채굴권을 줬어요. 근데 이 그린란드 미네랄스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호주 기업인데 대주주가 중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중국 청두에 본사를 둔 셩허자원이라는 회사인데 이제 그린란드 안에서도 물론 경제를 생각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개발론자들도 있고.
예, 그렇지만 이제 우려가 더 크다는 걸 이번 선거 결과가 보여준 건데, 지금 뭐 미래 독립자산을 외국 기업들이 꺼내가는 것도 문제지만은 실제로 우라늄 개발은 그 채굴 과정에서 환경 파괴가 굉장히 심하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린란드라는 곳은 그 전체 에너지 수요의 70%를 수력을 중심으로 해서 재생 가능 에너지로 충당하는 한마디로 환경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 주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뭐 그 월스트리트저널 이런 데 보도를 보면은 만약에 크바네필드 채굴을 정부가 계획한 대로 예정대로 진행이 되면은 근데 그린란드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뭐 45%가 늘어난다 이런 예상치도
그래요.
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우라늄 채굴하고 나면 이 오염된 물, 그다음에 오염된 토양 이런 방사성 폐기물들을 남기기 때문에 광산 지역 그 드넓은 지역이 황폐해진다고 하고요. 그래서 BBC 같은 경우는 전진당이 정권을 잃은 결정적인 이유가 이거 채굴 허용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보도를 했습니다.
채굴 문제는 그 그린란드 안에서 정말 심각한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이긴 하네요.
그렇죠.
우라늄 개발 반대를 주장한 그 정당이 이겼으니까 그럼 이제는 그린란드 안에서 그 광물 개발은 좀 주춤해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아무래도 영향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크바네필드라는 곳이 우라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희토류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 이 희토류는 뭐 아시다시피 뭐 휴대전화, 뭐 평면 모니터, 전기차, 뭐 풍력 발전용 터빈, 첨단 산업 곳곳에 쓰이는 물질이잖아요.
예.
근데 이 셩허자원이라는 아까 그 잠시 언급했던 회사, 이 회사가 세계 곳곳에서 희토류를 캐내는 중국의 대표적인 광물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희토류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뭐 70%, 어떤 자료에서는 뭐 90% 이렇게 잡기도 하는데 중국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19년에 그 중국이 미국하고 이제 무역 전쟁하면서 그럼 우리 희토류 수출 안 한다 이래 가지고 또
자원을 무기로
예, 그랬죠. 그래서 그때 미국이 그냥 우리도 이제 히토류 독립하겠다 이러면서 미국 기업들을 밀어줬는데 미국 히토류 회사가 알고 보니 이 그 중국 회사 투자를 받았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계획을 중단하고 그랬어요.
아.
그때 이슈가 됐던 그 미국 기업에 투자한 회사도 바로 이 성화자원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 크바네필드라는 곳은 중국 밖에서 중국계 기업이 채굴 하고 있는 가장 큰 히토류 생산지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그 공동체당의 그 에어더 대표가 크바네필드 채굴은 중단시킬 것이라고 말을 했고 뭐 이게 시민의 뜻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사실 해외 언론들의 이번 그 그린란드 선거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중요성 이런 것보다는 결국은 이 히토류를 비롯한 광물 생산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예.
근데 다만 이제 공동체당이 중심이 돼서 뭐 정부가 구성되더라도 워낙에 이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기업들이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들을 뭐 대거 무산시키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당도 이 크바네필드 우라늄 광산 얘기를 집중적으로 한 거고 뭐 자원 채굴을 전체적으로 금지시키겠다 이런 방침은 아니고요. 또 외부 투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위축시키지 않게 좀 주의하겠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아. 이게 히토류를 둘러싼 국가 간 어떤 각축전 또 히토류에 대한 미국의 필요, 요구 이런 내용들이 그것 때문에 아마 재작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아예 사버리겠다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뜬금없이 세계를 놀라게 했던 주장이었죠. 2019년 8월에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뭐 백악관 측근들한테 그린란드를 사들일 계획 검토해봐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이제 그 보도가 나와서 굉장히 눈총을 많이 받았죠. 뭐 그린란드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분이 나쁘게
그럼요.
당연하잖아요.
예, 예.
근데 더군다나 이 그린란드는 덴마크와의 이 자치냐 독립이냐 이 관계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러니까 미국이나 러시아가 북극권 놓고 싸우는 거 그다음에 중국의 이 개걸스러운 자원 욕심 이런 거를 전부 다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휘말릴까 봐. 근데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의 발언이 이제 그런 불안감에 기름을 본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의 발언이야 뭐 이제 돌발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 미군 기지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그린란드 사람들이 반발을 해왔었습니다.
아 그린란드 안에도 미군 기지들이 많이 있었네요.
예, 그 대표적인 게 북극점에서 한 1500km 떨어진 툴라라는 기지예요. 근데 겉으로는 덴마크군 기지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미군이 운영을 합니다. 이게 덴마크가 1953년 헌법에다가 그린랜드는 통합된 우리 영토다라고 명시를 하고 바로 그 해에 이 공군기지를 미군에 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이 많았어요. 미군이 여기서 이제 원주민들, 그 이누이트의 한 갈래인 부족을 강제로 내쫓고 미사일 배치하고 그랬거든요. 그다음 그 말고도 미군 기지가 이제 뭐 대규모는 아니어도 그린란드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995년에는 덴마크가 겉으로는 비핵 국가를 천명을 해놓고도 그린란드의 미군 기지에는 미군이 핵무기를 갖다 놓을 수 있게 허가해준 사실이 이제 드러나가지고 덴마크 안에 정치 스캔들이 되기도 했고요. 근데 그린란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원주민 공동체 파괴하고 환경을 훼손하고 이런 강대국들이나 덴마크 쪽의 행태에 반발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 예. 그린란드는 기후 변화에도 좀 예민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가운데 환경까지 훼손하고 그런다면은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 그린란드의 얼음이 녹는다면은 이게 지구 전체에도 적신호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 얼음 땅이 녹아내리니까 한쪽에서는 자원 개발하기에 좋은 일이다 이러면서도 눈독 들인 사람들도 많지만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거는 지구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5일에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올린 자료를 보니까 기온이 올라가면서 빙하가 약해지고 이 얼음 녹는 거 우리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 얼음층에 싱크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대요. 그래서 그린란드에서 그 싱크홀의 녹은 물이 얼음층의 밑바닥까지 흘러내려가고 그러면은 또 빙하의 맨 밑에서부터 녹는 속도를 더 가속화시키고 이렇게 상승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또 자료도 나왔는데 뭐 위성사진으로 보면은 뭐 멕시코만한 면적의 빙하가 녹고 있다. 이렇게 나사는 설명을 했더라고요. 당연히 해수면 상승 은 더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요. 사실 그린란드도 요 몇 년 사이에는 북극권이라고는 하지만 해마다 여름에 폭염, 산불 이런 피해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 당장의 자원 개발 이런 것에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환경을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번에 우리는 환경을 생각하면서 나아가겠다라는 것을 그린란드 선거에서 주민들이 표심으로 세계의 메시지를 보내준 것 같습니다.
예, 자원 개발 문제 또 지정학 문제 또 기후 문제까지 품고 있는 그린랜드의 이번 선거 상황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제문제 전문 저널리스트 구정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